오늘도 우리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음성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낭독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5장은 4장과 함께 이 6장에 나오는 7인의 계시와 함께 펼쳐지는 하늘 지성소의 보좌의 장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이 요한은 먼저 2장과 3장에서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일곱 교회의 기별을 전달받았고 또 그 다음에 이 4장 5장에서는 하늘 지성소에서 펼쳐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참관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4장과 5장은 하나님 앞에서 온 우주 만물이 경배 드리는 거룩한 예배 장면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영감의 눈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하늘을 우리도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는 이 우주 거민들이 참여하는 그 예배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내 생물과 24장로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온 우주 거민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또 어린 양 앞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바로 이 모습을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장면으로 우리가 연상하면서 이제 이 5장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보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보매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자, 이제 4장에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많은 그 내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 가운데서 보호자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보호자에 지금 앉아 계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5장 1절에 보니까 그 보호자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손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예. 지금 그 보호자에 앉아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어떻게 된 책이라고요? 아무나 펼쳐볼 수 있는 책입니까? 아, 이것은 그 누구도 합당한 사람이 아니면 그 책을 펼쳐볼 수 없는 그런 책이 봉합인으로 봉함된 책이 바로 그 아버지의 손에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누가요?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합당한 이가 없기로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그냥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펴볼 수 있는 합당한 자가 없기 때문에 요한이 대성통곡을 하며 우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책이 무슨 책일까요? 자, 요한은 말입니다. 이 책을 내용을 보기가 아주 소원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요한은 지금까지 일곱 교회의 계시를 보는 가운데서 사단의 무수한 핍박과 또 사단의 계략에 의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 장면을 보아왔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키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는 장면들을 요한은 보았어요. 그런데 요한은 생각할 때에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손에 지어져 있는 그 봉함된 책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매우 관련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책 속에는 일곱 교회에 대한 비밀한 계시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생각하는 일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책을 펴볼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누가 이 책을 펴며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런데 하늘에는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계시고 내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앉아있고 천천만만에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누가 이 책을 펴겠느냐고 말했을 때에 누가 그 책을 펴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 일곱 인으로 봉함된 책을 펴기 위해서 내가 그 책을 펴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존재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했냐면은 대성통곡을 했다고 했어요. 아무도 이 책을 펴볼 만한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일곱 인으로 임봉했다는 그 내용이 뭐냐면 옛날에 로마 시대나 옛날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그 부모님이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거나 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계약 문서가 있으면 그 계약 문서 내용을 빽빽하게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고 그것을 둘둘둘둘 말아서는 씨를 일곱 가닥으로 묶습니다. 일곱 가닥으로 묶어서 그 일곱 가닥마다 도장을 탁탁탁탁 쳐놔요. 그러면 이 일곱 인으로 봉함된 이 책은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 법적 상속자가 아니면은 그 두루마리 책을 임봉을 뗄 수가 없어요. 아무나 그것을 떼보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계약 문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법정에 어떤 법관의 특별히 지정받은 재판관이나 집정관이 아니면 그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인을 떼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자라고 하는 자격이 없으면은 이런 봉함된 두루마리 책은 아무도 떼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것을 떼본다는 것은 큰 법을 범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두루마리 책은 일곱 인으로 봉함된 책이었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어떤 사람이 그것을 떼야 합니까? 법적으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면 그 인을 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책 속에는 요한이 생각할 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기록된 것은 사실인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아무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절에 내가 크게 울었다. 아주 대성대모가 울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제 5절부터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옵니까? 24장로 중에 하나가 말하기를 24장로 중에 하나가 말하기를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이분을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무도 그 인을 떼기 위하여 나오지 않는데 장로 중 하나가 말하기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가 나와서 그 인을 떼시리라. 여러분, 이 유다지파의 사자가 이기었으니 그 인을 떼리라. 그러면 이 봉함된 인을 뗄 자격은 어떤 사람이 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에? 아니, 그리스도가 물론 떼는데 5절을 보니 잘 보세요.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인을 떼기 합당한 자격은 어떤 자여야 합니까?
인간으로서 죄를 짓자.
예, 이긴 자만이 이 인을 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는 이긴 자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을 이긴 자, 사단을 이긴 자. 눈이 책을 펼볼 자가 없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사단과 싸워서 이기고 죄와 싸워서 승리한 자가 아니면 이 인을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한 자가 누굽니까? 예? 예.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이긴 분이에요. 그러므로 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어서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물질을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 곧 뱀의 머리를 부숴버리고 그는 발꿈치를 물려서 잠시 사망의 지배 아래 들어가서는 무덤을 이기고 일어나신 그분인 승리자로서 이 일곱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다. 이것은 반드시 승리자, 이긴 자만이 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라? 에? 미가엘과 용과의 전쟁이 있었죠. 거기에 누가 이겼습니까? 미가엘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는 이긴 자입니다. 그 다음에 땅으로 내려 쫓겼습니다. 땅으로 내려 쫓겼을 때에 그는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아담과 하와가 용이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용과 아담과 하와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용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 지구의 통치권은 본래 아담이 가지고 있던 것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용이 이제 승리했기 때문에 용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를 핍박하고 아주 고난을 주는 모든 일은 다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최초의 전쟁이 하늘에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전쟁이었다. 이 땅에 아담 하와의 후손들 중에 사단을 이기고 죄를 정복하고 율법을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므로 이 우주 안에 그 누구도 사단을 이긴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인을 뗄 만한 자격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인을 떼시리라. 그렇게 여기에 말했는데 6절 또 봅시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어떻게 됐다고요?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시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자, 예배가 이제 한참 이제 성부 하나님께 돌리는 예배가 거의 이제 중간에 들어왔는데 아버지의 손에 그 봉함된 책이 나왔고 그 책을 띄기 위해서 이제 누가 나옵니까? 어린 양이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5장에 보면은 유다 지파에 뭐가 나옵니까? 예? 유다 지파에 사자가 이겼는데 그러면 그 인을 떼기 위하여 나오는 것은 누가 나와야 합니까? 예? 사자가 이겼으면 인을 떼기 위해서 누가 나와야 할까요? 사자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으니 사자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나오기는 누가 나옵니까? 어린 양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재미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왜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인을 떼기 위해 정작 나올 때는 어린 양이 나왔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속주께서는 유다지파의 사자, 여러분 사자는 동물이 뭡니까? 왕입니다.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오 왕이신 신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무엇으로 오셨다는 말입니까? 신성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린 양인 육신을 가지신 인간으로 되어 오신 것을 상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것은 만왕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 여기 어린 그 24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그 찬양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오 있어요.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여기에 저기 그 킹 제임스에는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피로 사서 여기 또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는데 킹 제임스에는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고가 아니고 피로 사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구속이란 말의 의미를 뭔지를 우리가 또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 여기를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첫째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격은 두 가지로 여기에 요소가 나누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격은 첫 번째 아까 뭐라 그랬죠? 어떤 자?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구속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여기에 뭐를 흘리시고 피를 흘려야 합니다. 인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자만이 인류의 구속에 합당한 자로서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기신 분이요? 또 우리를 위하여 뭐를 흘리신 분입니까? 피를 흘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라고 24장 노아 내 생물이 합창을 하는 겁니다. 네,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속이란 말에 구속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그 말의 어원을 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도록 합시다. 구속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이 구속의 의미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25장 23절 토지는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는 결코 팔지 못하도록 했어요. 땅은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이 땅을 다 준 것이 아니라 통치권을 준 것입니다. 땅을 준 것은 아니에요. 땅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통치권을 누가 줬어요?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러므로 땅을 팔 수 있는 권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땅을 절대로 팔지 마라 그렇게 한 겁니다. 왜? 누구의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두 지파들이 다 땅을 분배를 받고 났는데 땅은 팔지 못했습니다. 절대로 팔면 안 되기도 안 팔았는데 그러나 만약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서 땅을 파는 경우가 있는데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뭐를 팝니까? 경작권을 팝니다. 땅에 그 땅을 그 경작해 먹을 수 있는 권리를 팔아요. 그런데 그 권리금은 땅을 판 거와 거의 비슷했는데 땅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50년 될 때까지는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50년이 차면 10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제도가 참 공의로운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살림을 살다가 한 20세쯤 돼가지고 제게 분배된 땅을 양도했다면 50년 후에 돌려받는다면 나는 끝장이 납니까? 안 납니까? 네? 50년쯤 되면 70이 넘어가지고 땅 돌려받은들 내가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누구는요? 내 자손은 헐벗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잘못되면 내 당대는 거지로 살아야 합니다. 50년 동안은요. 그러나 내 후손은 다시 땅을 돌려받으니까 아주 또 아주 공유롭게 모두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팔 때 50년 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50년 아니라 할지라도 그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나의 친족이 돈이 많으면 그 땅을 내 대신 그 사람에게 땅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나에게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를 갖다가 기업을 물을 자라 그렇게 해야겠다. 기업 물을 자. 그런데 그것은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은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물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자격은 뭐냐면은 자기의 혈족이어야 합니다. 자기와 아주 가까운 친족이어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혈족이라도 뭐가 없으면요. 돈이 없으면 그것을 물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그 두루마리를 책을, 땅을 매매할 때 두루마리 인을 이렇게 봉합을 해놓은 책에서 그 상속자가 내가 상속자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 매매 계약서에 인을 떼고 그 계약서 안에 들어있는 돈을 상대방에 지불하면 그 땅을 받아가지고는 자기 친족에게 돌려줍니다. 이것을 갖다가 기업 물을 자라. 그래서 룻기서에 보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라 됐죠. 그래서 그런 기업 물을 자를 가르쳐서 구속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속자. 영어로는 리디머라 그래가지고 구속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나 구속자라는 말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리디머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혈족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바로 이 예수 어린 양은 리디머가 되는 것입니다. 구속자가 된 겁니다. 우리 인류의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합니까? 자격이 뭐야 합니까?
친정.
곧 이것은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인간이 되기 전에는 우리의 뭐가 될 수가 없어요. 기업 모를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돈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담 하와가 통치권을 사단에게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생명의 값은 뭐지요? 죄값은 뭡니까? 사망. 그런데 그 우리 모두는 그 사망의 값을 치룰 능력이 없지만 누구는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분만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수가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를 우리의 기업을 물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피로 사서, 피로 사서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셨습니까? 그는 우리의 혈족이 되어주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혈족. 그래서 지성소에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우리의 맏형님이십니다. 우리의 혈족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는 생명의 근원을 가지신 창조주로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셨기에 우리의 생명을 값을 치르기에 넉넉한 돈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입었기 때문에 24장로와 내 생물은 이 일곱 인으로 봉함된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요? 우리의 피로 사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님은 뭐를 뜯어야 합니까? 계약문서를 뜯어야죠. 계약문서를 뜯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계약문서에 기록된 그대로의 값을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지불할 때에 그 통치권은 다시 누구에게 돌려줄 수 있어요? 사람에게 돌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특권을 다시 되돌려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은 우리의 리디머가 되셔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다시 이 땅을 되돌려주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족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무한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24장로와 내 생물이 어떻게 합니까? 응? 자, 우리 다시 계시록 5장에 넘어가서 우리 내 생물과 24장로가 무엇을 하는지 보세요. 9절. 그들이 무슨 노래를 부른다고요? 새 노래를 부릅니다. 왜 새 노래를 부를까요? 지금까지 범죄하지 않은 많은 천군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그러나 구속함을 받은 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이 일은 이 일이야말로 새 노래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울려 퍼지지 않는 또 다른 하나의 노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유다지파의 사장이면서 또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인류의 구속자가 되신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인의 비밀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일곱 인의 주인공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고귀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값을 갚으시고 또 우리의 혈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신성이 뭐가 되셨습니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자, 이 책을 6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분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생물과 장로들 어디에? 어린 양이 어디 계셨어요? 보호자에 앉아 계셨습니까?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아버지의 보호자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편안히 앉아 계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지금 어린 양의 모습으로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내 생물과 24장로 사이에 서서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를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하늘에는 하늘의 장면을 이제 자세히 보세요. 4장에서는요, 4장 8절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내 생물이 이제 그 나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일 첫 번째 찬송하는 무리가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내 생물이다. 내 생물이 거기에 이제 찬양이 나오네요. 뭐부터 나오죠? 어떤 노래가 나옵니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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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찬미를 예배 드릴 때 부르는 이 노래가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면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그 노래 찬양대가 나오는데 내 생물의 노래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이 하늘의 예배를 잘 여러분 하면 영광을 하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그 다음에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쫙 나열해 있는 가운데 제일 먼저 찬양을 울려 퍼지게 나왔는데 그것은 내 생물의 입에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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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이라고 하는 찬미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9절과 10절을 보세요. 그 다음에 누구의 노래가 나옵니까? 그 24장로들의 노래가 나오죠. 24장로들이 이제 노래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는 모든 우주 만물이 누구를 찬양하느냐,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이렇게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5장에 딱 넘어가면은 5장에서부터는 자, 9절에 보면은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함께 이중창이 나오는데 이중노래 나오는데 그 이중창의 노래의 찬양의 주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1부 예배는 아버지께 찬양이 돌리는 것이 나오고 2부 예배는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어린 양에게 찬양을 돌리는 모습이 쫙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11절로 보세요. 덮어보세요. 11절에 보면 또 내가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천사의 수가 얼마라고요? 만만이요 천천이라. 자, 그 다음에 24장로와 내 생물의 찬양이 쫙 흘러나가 나온 다음에 누구의 찬양이 나옵니까? 그 다음에 천천만만의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은 12절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기 헨델의 유명한 노래가 있죠. 뭐지요? 헨델이 지은 메시아. 이 헨델이 말이에요. 바로 이 요한계시록 5장의 이 요한의 계시를 쫙 보는 가운데서 연구하는 가운데서 하늘의 찬양의 음성을 듣고 그 메시아를 작곡한 겁니다. 그래서 이 헨델이 그 메시아를 작곡할 때는 거의 계시의 마음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그
이 천사의 노래 가운데서 영광과 찬송, 경기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을지어라 하는 이런 가사를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인 것처럼 듣고 핸델이 그 작곡을 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 무덤에서 부활하는 그 장면이 바로 할렐루야로 나옵니다. 그 절정이 할렐루야로 나오는데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그 할렐루야 합창을 메시아 오라토리오를 쫙 듣고 있는데 바로 할렐루야 이 천천만만의 노래 이 천사들의 노래가 하는 그 노래의 가사가 나올 때 이 빅토리아 여왕이 그만 보좌에 앉아있다가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왕님 왜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 하늘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 앞에 나의 이 면류관을 벗어서 나도 바치고 싶다. 내가 앉아있을 수 없느라고 그렇게 하면서 일어났다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메시아를 듣는 가운데 할렐루야가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음악을 듣다가 전부 일어납니다. 그죠? 감격스러운 그 영광 앞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전례가 되어서 내려오는데 바로 이 핸델이 지은 이 할렐루야의 그 클라이막스의 노래가 바로 이 천천만만의 합창 소리를 듣고 계시로 듣는 것처럼 들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지은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보세요. 네 생물과 24장로 천천만만의 천사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이런 무리가 또 나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이제? 이제는 이 우주 천하 만물 모든 인간과 거민과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의 대합창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이제? 처음에는 사중창에서 흘러나왔다가 그 다음에 24장 장로들이 그 사부 합창으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천천만만의 합창으로 나왔다가 이제는 뭐가 나옵니까? 온 우주 거민들의 합창입니다. 여러분 이거 웅장하겠습니까? 온 우주 거민의 범죄하지 않은 모든 인류들과 천천만만의 천사와 24장로와 네 생물의 완전한 연합 합창이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뭡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또 어린 양의 찬송과 이제는 제일 처음에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두 번째는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리다가 마지막에는요 아버지와 어린 양에게 동시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여기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또 누구와요? 어린 양. 그래서 아버지와 어린 양에게 영광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는 온 우주적인 합창이 울려 퍼집니다. 그 합창이 끝나니까 14절 그때 내 생물이 송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피아노 반주로 송영을 하죠? 그런데 이 하늘에서도 송영이 있는데 그 송영은 누가 하냐면 내 생물이 합니다. 아멘송이 나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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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멘송이 있는데 여기 14절을 보세요. 내 생물이 가로되 그 합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죠? 아멘 마지막 그 합창을 종결짓는 그런 우주의 대합창이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이 장엄한 하늘의 하늘나라의 예배 분위기는 거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얼마나 거룩한지 여러분 그 예배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그 예배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우주 연합예배입니다. 이게 단독 예배가 아니고 연합 예배예요. 우리 연합 예배에 가면은 합창 소리가 어떻습니까? 아, 참 더 우렁차고 은혜스럽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연합 예배예요. 하늘나라의 대연합 예배가 한 너러 차례 있어요. 첫 번째 연합 예배는 언제 있었느냐면 이 지상의 거민들을 위한 연합 예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우주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합창이 누구에서는 내 생물과 그 다음에 천천만만과 우주 거민의 합창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주 대연합 예배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받으시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바로 이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의 장면이 바로 이 묵시, 이 계시록에 계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누가 참여하느냐 하면은, 전에는 천천만만간 내 생물과 우주거미의 놀이였습니다만, 이제는 24장로가 포함이 됩니다. 24장로는 누구라고요?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인류들 가운데 올라간, 부활하여 올라간 그분들이 그 노래에 합세합니다. 그 노래가 바로 내 생물 다음에 나오는 노래로 24장로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것을 갖다가 새 노래라 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구속함을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보호자 앞에서 노래하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그 노래를 새 노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데리고 저 하늘에 올라갔을 때 또 우주대연합예배가 있는데 그때에 또 한 무리의 특별한 무리가 그 예배의 찬송의 주역이 되는데 누굴까요? 13만 4천명. 예? 제일 첫 번째 내 생물이 합창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24장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속의 열매들인 14만 4천인의 구속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이것은 아무도 우주 가운데 불러보지 못했던 새 노래를 그때 부르는 것입니다. 그 노래는 모세의 노래요, 어린 양의 노래요,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부를 주역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그때 그 우주대 연합예배의 가장 영광스러운 찬양대로서 시온산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연합예배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천년 후. 천년 후에 성도들과 거룩한 새 예루살렘 도성이 땅에 내려올 때에 이 땅에는 누가 부활하지요?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악인들이 부활하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대관식을 그곳에서 치릅니다. 그리고 모든 악인들에게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개개인적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질 때 그 악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대관식에는 악인들의 찬양도 들어갑니다. 그들도 우리는 악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우리는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에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대연합예배가 그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악인들도 본의 아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만드실 때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도 그 순간에만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우주 대연합예배가 그때 네 번째로 일어날 것을 우리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매 안식일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영광과 어린 양 앞에 찬송을 우리는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찬양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하늘 지성소에 열리는 그 아름다운 찬양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심령을 주기 위해서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하늘나라의 찬양대에 참여하는 일은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속히 될 일입니까? 아닙니까? 속히 될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일곱 인을 떼기 전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은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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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을 노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백성이 되어야 할까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성소의 삶에 합당한 사람이 될 때에 이 거룩한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지성소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생애가 거룩하게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앞에서 우리 거룩한 예배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것입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러므로 그분을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에 합당한 분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그래서 요한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지성소의 영광과 그곳에서의 찬양과 경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곳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기회입니다. 이 은혜에 모두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99년 참으로 이와 같은 거룩한 백성의 자격을 갖추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높은 보좌에 계셔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1999년 새해 첫 안식일에 우리를 아버지의 존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하늘 지성소에서 영광스럽고 거룩한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참으로 우리 아버지야말로 존경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으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가 거룩하시고 우리 주님이 거룩하시며 성령께서 거룩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1999년이야말로 참으로 우리의 모든 생애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우리의 입술이 거룩하며 우리의 생애가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하늘나라의 그 찬송에 합류할 수 있는 아버지와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한나에 우리에게 임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생애에 모든 허물과 모든 악함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이 한 해야말로 참으로 전심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랑하는 영혼들이 이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어느 형편, 어느 환경 가운데 있는지 저희들이 알지 못하지만은 오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깨닫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속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1999년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는 아버지의 백성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율법을 새겨주시고 이 교회 아버지의 율법을 세워주셔서 이 세상의 아버지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의 율법이 그 어떤 것도 용납되지 아니하는 아버지여, 그런 나라가, 견고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것들이 위력을 발휘하고 아직도 우리가 아버지께 돌려야 할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한 우리의 많은 허물들이 있사오니 주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강인한 믿음과 예수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야, 이제 우리에게 한 해가 주어졌사오니 참으로 이 한 해야말로 우리가 아버지께 전심을 다하여 아버지를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주의 일을 위하여 열심으로 일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은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는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다음 없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1년 동안 우리의 모든 생애와 우리의 가정에 풍성하게 임자하여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